말씀은 우리가 또 익히 잘 아는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강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1장과 22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계속 논쟁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권위에 대한 논쟁, 대제사장들이 와서 이 누구가 이 권세를 주어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성전 정화시키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을 누가 행하게 했느냐라는 그 권위 논쟁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가하지 않을까 하고 세금 논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다음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 논쟁, 이 일곱 남편을 둔이 아내는 이제 천국에서 죽어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라는 이 부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논쟁이 끝나자 이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이제 완전히 백패한 거죠. 전패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위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딱 걸렸다 할 만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참된 권위가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형상이 새겨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 모든 형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되어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의 그 논쟁을 통해서 진짜 이 땅의 삶과 또 천국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악한 의도로 하는 질문들을 받으시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까지 다 패하자, 이번에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한 율법사를 내세워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는 자기들 안에서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10계명인데 그 중에서 으뜸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라고 자기들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난제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참 곤란하겠지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율법사를 통해서 35절에 보니까 역시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그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또이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시험에 딱 빠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주님은 이런 질문을 받고 당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참된 말씀을 그대로 하여튼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악한 의도를 하는 그 질문까지도 주님은 이용하셔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합력하여 모든 것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였지만, 사실 그들은 그들의 무지와 또 불신만 드러낼 뿐이죠. 말씀은 수용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신뢰의 대상이지 의심의 대상, 시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냐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접근, 아니면은 학문적인 접근, 합리적인 접근으로 하면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중세시대 때에 스콜라 철학을 비롯한 여러 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흐른 거예요. 자유주의로 흐르고, 잘못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해야 될 말씀이지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사두개인 뭐 할 것 없이 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하면 이걸 증명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푼다거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뭘 접근해서 철학적으로 대입해서 푼다 그러면 이건 풀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엉뚱한 이단으로 빠지고 엉뚱하게 빠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또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수용할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부터 두 돌판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1계명에서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인 거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한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 관련, 하여튼 부모도 이웃이죠. 전부 나 위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 이웃과의 관련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그의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정리까지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37절을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거죠. 자,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된 그 말씀의 첫마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도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말씀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 거룩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이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거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 두 돌판의 요약 내용이기도 하고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두 부분에 요약한 것이자 이 두 계명은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분리할 수는 없죠. 이웃 사랑을 통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지목하고 있냐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질문 의도 자체가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런 악한 의도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역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쑤셔도 청소하고 또 섬기고 식당 봉사하고 여러 곳에서 봉사할 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잘 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지 그 미움이 가득 차 있는, 물론 우리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에 대해서 막 경계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단에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자체,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되죠.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자체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지 동성애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TV 연예인들 가운데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는 홍 누구누구 있죠. 예, 그런 사람들 나오면 그냥 나올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TV에 내보냈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도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딱 이 말씀 생각하면 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나올 때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저 사람이 변화된, 진짜 저 사람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는 이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래서 아, 그 사람 나올 때마다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오면 욕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비롯한 수많은 뭐 악한 자, 죄인들이 막 등장합니다. 막 그럴 때마다 그냥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얼마나 또 생각해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교통,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내 안에 미움이 있을까? 시기 질투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아,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 이 선지자의 말씀 해석은 전부 사랑의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 대한 각주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명령이든지 약속이든지 심판이든지 아니면 자비든지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을 다 짜서 한 단어로 말하라 한다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도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종교인에서 사랑이 들어가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빠진 내 종교에 사랑을 넣어서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 성화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바꿔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굳어지고 마음이 또 굳어지고 잊어질만 하면 또 이 말씀을 주셔서 아 그래 사랑을 다시 주입시키고 사랑을 주입시키고 마치 영양제 주사 맞듯이 사랑이라는 주사를 또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종교인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사랑이 최고구나. 아까 314장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의 소원은 예수 더욱 예수 사랑이에요. 더욱 예수 사랑. 예.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더 사랑하게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교회가 행복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사랑에서 오니까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받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논쟁입니다. 자 권위 논쟁, 그 다음에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그리고 계명 논쟁. 이어서 마지막 논쟁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논쟁입니다. 이 마지막 논쟁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예수님 질문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관념을 고쳐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죠 라고 했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셨어요. 자 44절 보니까 43절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왔다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그러면서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였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선포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여기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뿌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는 다윗의 뿌리로 오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었다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시작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혈통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머무를 뿐이 아니다. 다윗도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주라고 여겼는데 하물며 자 예수가 다윗의 주인이듯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의 주인이 바로 예수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헤롯 당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고 오물에 빠지려 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도행전 17장 2절에 선포하듯이 사도들이 늘 사도행전을 보면 뭘 전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쟁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21장, 22장 전체는 다섯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권위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그리고 계명에 대한 논쟁. 마지막 논쟁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서 메시아 논쟁. 이렇게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더 이상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질문을 통해서는 말로는 예수님을 해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답하는 자가 없고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22장부터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공격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 대답해 주셨어요. 이제 22장부터는 그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주라고 여겼던 것처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 주님께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